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 대한 파상적인 공세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쩌면 뭐 집요하게 책을 잡을 때까지 공격을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 또 다른 율법사가 나와서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만드신 분한테 계명의 핵심을 묻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두개인들도 와서 부활 논쟁을 벌였지만은 결국 물러나고 맙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든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고 물러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 대답은 생각을 뛰어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율법사, 율법사는 여기 교법사라고도 말하고 또 서기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죠.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고 정말 율법을 해석하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다가왔겠죠. 오늘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자주 논쟁하던 질문이에요. 율법사들끼리도 과연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핵심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를 놓고 즐겨 토론하던 주제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은 뭐 질문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 중에 어느 게 작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중에 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일거리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십계명을 갖다 613개 계명으로 늘린 것부터가 그렇죠. 그 613개 계명으로 늘려서 248개는 뭐 하라는 계명으로,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 계명을 외우기도 어렵고 그 계명을 날마다 해석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사람들의 머리에 주입하는 걸로 일거리로 삼고 삶의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율법은 그들에게 생계수단이 되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생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이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생계수단으로 삼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붙어서 어쩌면 먹고 사는 직업처럼 되고 만 것이죠. 율법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뭐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대답해 주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 두 개를 구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이 두 계명은 사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한 계명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 자체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느냐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뿐이지 마음의 일부 한 조각을 잘라내서 사랑할 수는 없는 분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걸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뭐가 더하는 거겠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는 자식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어떤 자식도 그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돌려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함께 우리의 전 의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이 땅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와야만 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그 사랑을 보고 배워야만 그래야만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사랑은 받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땅에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랑에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그 사랑에 해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끼리의 사랑은 더욱 목마르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만 해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크고 작은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라고 둘째라고 말씀하신 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사실 반대되는 말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한번 봐라. 그 정도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립되고 완성되는 나라예요.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자기 사랑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부어진 바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교회건 무슨 뭐 다른 직장이건 가정이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러면 율법은 다 이루어진 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죠. 율법을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면 그건 뭐 그런 짐이 없고 그런 큰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율법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슨 율법을 생각하고 뭘 행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는 평생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누굴 진정 사랑했겠어요? 내가 율법을 잘 안다는 나 자신밖에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학자들하고 안 부딪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들은 본질은 놓치고 율법만 붙들고 살았지만, 율법 그 자체이신 주님은 오셔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곳곳에서 부딪히는 건 안식일 논쟁, 규정에 대한 논쟁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은 왜 너는 꼭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는 왜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도 할 말이 없어서 한 대답이 아버지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깊은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고치는 게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무슨 일이냐? 그건 사랑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그게 일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껏 그걸 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안식일 날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 가정에 가서 누가 가정에 일을 하러 갑니까? 가정 사역이 어디 있어요? 무슨 가정이 사역입니까? 그게 사역터입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곳일 뿐이죠. 교회가 무슨 사역터입니까? 사역본부가 왜 그렇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지, 서로 사역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일은 물을 듯 그냥 순리로 흘러가고 말 일을 갖다가 일로 만들어서 전부 일거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조직이 되고 만 것이죠. 뭐 이 일 저 일 할 때마다 이것도 돈 받아야 되고 저것도 돈 줘야 되고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뭐 이거 저 아침에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이제 예배 세팅을 하지만 그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뭐 일당 주고 몇 사람 불러서 하면 여러분들 고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깨끗이 하고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 몸과 손에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저게 사역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뭐 다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또 그 말 듣고 또 다 와가지고 또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살면 누가 설거지 하는 거 가지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일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없으면 아휴 저 인간이 삼식이 뭐 이렇게 되고, 예? 오늘은 또 뭘 해줘야 되나 맨 걱정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을 다해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절대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야가 열 가지 계명으로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살게 돼.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없고 계명만 지키려고 하니까 몸에 쥐가 나고 손발에 쥐가 나는 게 그게 율법사들의 삶의 패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계명이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해야 돼.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말이죠,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라는 그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나 선지자가 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요한일서로 가면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는 뭐라 그러냐면은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나 같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오직 사랑이라는데 거기다가 인생을 매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슨 매달릴 게 딱 하나 있는데 거기 이 사랑에 매달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율법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너는 내가 율법에다가 내 몸을 묶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은 수단이요,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묶여야 된다. 내가 매달리려면 인생 전부를 걸려면 사랑에다 걸어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성도 한 분 이렇게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갔는데 그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심경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동안 몇 년간 병 구안하시느라고 또 힘드셨을 텐데. 그냥 잠깐 앉아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마지막 그 말씀은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세 마디 했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가끔 설교 때 하던 얘기인데. 그 세 마디만 잘하면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아내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돌아가실 때 얘기하지 말고 매일 하고 자주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잘 쓰면 인생이 확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못해가지고 결국 다 상처받고 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중요한 걸 이제 가르치십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왜냐하면 그들은 꼭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와도 도대체 눈먼 장님들처럼 모르니까 답답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자, 그 얘기가 41절부터 46절까지예요. 자,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오직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만, 혈육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마시아흐,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그 기름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부었죠. 그 이제 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누구냐? 그랬더니 구약에서 나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킬 텐데 그가 와서 평강을 이렇게 선물할 것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약 곳곳에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누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정확하게 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장 44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이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되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다윗은 왜 본인이 스스로 노래한 시편 그 시편 말씀에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도대체 주가 누가 주이며 또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는 누구냐. 이게 지금 이 원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할 때 내 주는 누구냐. 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신 표현 정확히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주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떻게 자기의 자손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냐?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이 몰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만이 다윗조차도 내 비록 육신과 혈통으로는 내 후손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넌 이건 모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그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란 혈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육신으로 오셨고 그러나 100% 신성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추신 분이다 이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고 인간의 육신은 입지 않고 가현설 몸을 빌려서 잠시 있다가 눈앞에 있다가 사라진 존재로 하는 그런 이단 사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냐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는 뭡니까 혈통으로는 그분의 혈통을 타고 오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아비멜렉의 자손 내지는 영원히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추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육신으로서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윗 왕조처럼 다시 부흥케 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만 알았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메시아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준다고 할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메시아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런 본질적인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 존재 전체를 사랑하신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사랑을 못 박아 죽인 것 영생을 못 박아 죽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리하여 성결의 영으로 오신 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인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지는 그래야 주님 말씀대로 율법 1.1획이라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정말 죽음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더 어떻게 하면 속할 것인가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때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 날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모든 것들이 순서가 맞아 들어가듯 좌우가 맞아 들어가듯 정말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 인생 전체가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던 인생이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것을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더 미워하고 더 의심하고 더 멀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은즉 더욱더 가까이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할 수 있는지 주님 정말 깊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섬기되 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되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의 시대 의심의 시대 하나님 정말 격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듯 사람들과 이웃과 형제를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방역수칙은 지킬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은 멀어지지 않고 하시고 격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신앙의 본질로 되돌이켰사오니 하나님, 형식으로서의 종교는 사라질지라도 생명으로서의 주님 신앙은 날로 더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깊은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 한마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온 사랑을 다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이끌린 자 모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일평생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